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와 같은 음성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울림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문자로만 읽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그는 정교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라고 탄성을 발했습니다. 그들이 놀랬던 이유는 보편적으로 받았어야만 되는 그 정규 교육을 받았어야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아니 그 가르침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개 이처럼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게 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누구의 문화생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연구한 모든 결과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내려놓은 결과물을 학습하고 습득하고 또 우리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 선생, 앞서 살아간 그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음악가들도 음악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시면 어디에서 연주회를 몇 번 했다라는 그 내용에 앞서서 항상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사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우리는 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인간에게 재능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갖춘 실력은 결코 독학에 의해서 터득된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에서 터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처럼 전혀 다른 선생에서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문가들인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자기 가르침의 기원이 인간 스승에게 있지 않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말씀을 일반 설교자들이 자기의 설교 내용은 자신이 신학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연구한 결과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특별한 경험, 기도원에 갔든지 아니면 루터처럼 기도탑 경험을 했든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라거나 혹은 마오멧을 비롯한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히 계시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반 설교자들이나 혹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의 가르침의 기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것은 초월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9절에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철, 지혜, 가르침이 인간 스승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성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당신의 가르침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그 교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 순종의 의미 이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전부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순 말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만 가지는 것으로 지성적인 어떤 수납의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진리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진리는 우리를 설득만 시키지 않아요. 정말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는 우리를 거기에 헌신하도록 만들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난다는 사실을 알면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만 끄덕이지 않고 그 일을 실제로 하거나 그 약을 찾아 구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는 자는 다른 면으로 볼 때 행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라는 말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하면서 이해 즉 깨달음은 신앙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은 신앙의 보상이다. 믿음을 가질 때 참된 깨달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하기 위해서 이해를 요구하지 말 것이며 이해하기 위하여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 하려고 이해를 먼저 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하기 위해서 이해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신앙을 가지면 이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있는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은 순종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성부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성자 예수께서 성부의 뜻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당연히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자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의 뜻을 깨닫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과정을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고 말했습니다. 학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학습해 가셨고 순종하심으로 성부께서 드러내신 뜻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성부의 뜻을 행하려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특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성부에게 속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성부의 것임을 나타내는 두 번째 증거는 성자가 자신을 보내시니 즉 성부의 영광만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를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잘 들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시면 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인물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들 유학 보내시려면 보내지 마세요. 다 불효자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다 외국 가서 살고요. 아파도 돌아보지 않아요. 제가 주위에서 보거든요. 차라리 좀 못 배워도 관용과 너그러움과 친절과 책임감으로 부모 보살필 줄 알고 형제들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답고 훨씬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아닌 자기의 주인의 영광을 위할 때 그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18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예수께서 참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참되다, 불의가 없는 참된 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에 거짓이 없다라는 뜻으로 진실된 종으로서의 역할과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 18절 하반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불의가 없습니다. 거짓과 잘못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야만 된다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었는가?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율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사실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말해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는 훈도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을 지탱하는 힘과 근거를 율법에 두었다라는 말이죠. 율법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죠. 이들이 왜 그러면 율법을 그토록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 알려지며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다름 아닌 율법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열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자부심의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빼놓고는 유대인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위상을 일찍이 염두에 두었던 모세가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탁월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을 계시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을 탁월하였으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인용한 로마서 2장 17절 이하로 쭉 내려가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그런데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그처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고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책망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책망한 것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지키지 못해서 책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그 행간을 읽어보면 실상은 지키지 못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지켜서 구원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바울이 책망했던 것은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책망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 수준의 율법을 준수하면 지켰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계명을 말씀했죠.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또 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또 물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자 성경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거죠. 부자 청년도 어떻게 자신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 인간과 관계된 계명이거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딱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보라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웃 사랑 계명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지켰습니까? 못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순종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서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목을 다 쳤는데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 준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데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야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영토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각각 북이스라엘과 유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포로민의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면 율법을 지키리라. 율법을 지켜서 이제는 내 아이의 미래가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성전세를 지불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준비를 했겠죠.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르쳤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율법을 지켜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할례받아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의 약함에 불순종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암송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율법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의 일을 해보려고 하니 이 일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가능했다면 예수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조력자가 필요하며 왜 도움을 구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죠. 도움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불가능성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한계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당신 귀신 들렸다라고 대받아 쳤습니다. 쉽게 말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을 그토록 잘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 이런 반응을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했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병행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되물었죠.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언급이 나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라고 되물은 것은 철면피처럼 보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는 이방 땅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드러내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극단의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에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주님이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의 원인이 한 가지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일은 어떤 일이죠?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 의하면 그 한 가지 일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바로 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반신불수로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을 때 그 성도님을 누가 일으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을 명한 자가, 시킨 자가 누구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방종하도록 만든, 하게 만든 방해만 자가 누구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안식일 날 왜 그 일을 행하셨죠? 나는 법에 저촉받지 않는 자를 자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도덕적 양심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구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병나은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셨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예로 드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주 중하게 여기는 의식 중에 하나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할례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갔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출애굽기 4장에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모세를 기껏 불러가지고 달래가지고 타일러서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실 때는 언제고 이제 기껏 애굽을 향해서 가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왜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요? 할례 언약, 그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면 되는데 모세가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속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본적 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은 채 구원자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겠지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여부는 생사를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낳은 지 8일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할례만큼은 베풀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예수임을 타박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는 그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행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일, 즉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사건은 단순히 육체만 건강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본문 23절에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전신이라고 말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를 완벽히 고쳤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전인간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신을 포괄하는 전인간을 가리킵니다. 영혼을 제외한 육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육체만 건강하게 만든 그 일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부를 건강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할례는 본래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할례 언약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레위기 12장에 할례에 대한 명령이 나타나요. 그러나 레위기 전에 창세기 17장에 이미 할례 받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록 율법의 할례 언약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서라도 할례를 행한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주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결코 율법에 어긋난 일이 나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할례의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할례의식은 육적인 몸은 부패한 육신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이런 진정한 할례를 그들이 받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들은 육적인 할례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제목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마음의 할례 받는 일로 가능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해요. 육적인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외적 할례는 행했으나 이 마음과 영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때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한 5중 충돌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차나 앰뷸런스가 갓길로 달려가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갓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죽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그냥 차선만 따라가는 게 옳습니까? 우문이죠, 뭐. 당연히 갓길로 가서 구해내야 되죠. 사실이 이러하다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다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할례의 참뜻을 너희가 귀중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더라면 인간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온전케 하신 이 일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인 것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친 이 일을 마치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계명 정도는 어겨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분이 있을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식일 계명을 어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일이 아니고 안식일의 본질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주일날 시급을 다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이해할 때 절대로 자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헤아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소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법이 필요한 것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지선을 왜 그어놓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고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 금지선을 그을 필요가 있으며 무슨 또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율법으로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문자적 수준의 율법을 넘어서는 정도의 삶을 사는데 무슨 규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물론 그 율법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안내도와 같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율법과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너는 죄인이니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지시해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리스도 앞에 서지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때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던 신자의 감사의 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이델베르그 유리응답은 총 3부로 이루어지는데 3부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내용이지요. 그 감사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가?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은 언약의 파트너로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합당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해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그렇게 피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선함을 증명하러 위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순간 여러분들 자신이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참된 의도와 목적을 간과한 채 율법의 자꾸에만 매여서 외부적으로 율법 준수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바로 유대인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주님은 율법을 가르치실 때마다 율법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율법 전체의 기본 정신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미움을 품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다 이미 살인한 자고 여자에게 음력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지 못했더라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때까지 몰랐다가 예수로서에서 사도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열 번째 계명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데 왜 열 번째 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 순종의 삶이 자신에게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탐하면 도둑질하게 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간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이 사실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율법의 정신을 알 때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되겠다.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율법 준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의 자꾸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곡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단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령에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가늠한 현장에 붙잡혔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정죄하지요? 다 이렇게 보고 아, 안 지켰네. 아,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네. 바로 정죄하지요.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가한 바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를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실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이루는 실체로 오신 예수임을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린 판단에 심각한 잘못이 있으니 그 잘못을 교정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날 행하신 이 일은 계명을 금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일이다.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훈도요 선생으로 자처했지만 그들의 율법 위에는 심각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이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심히 가까워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딱 듣고 아멘 믿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또 율법을 주신 의도를 곡해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나가시면서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하시는지요. 계속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선지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고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얼마나 험악한 말들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걸 읽으실 때 한면으로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나는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다. 나도 이 상태에 있었다면 이런 정죄와 판단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 구주가 되어오셨으니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화적 차원에서의 죄의식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성화적 차원에서의 죄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정죄만 받지 마시고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니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사시되 그러나 그토록 노력해도 완전히 율법을 성취할 수 없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서 내가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근간으로 기초로 삼아서 신자의 남은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고받는 몇 마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으로 깊고 넓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이신 빛만큼 드러난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생각에 두고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는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참으로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지켰지만 오히려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던 우리를 범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율법의 일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전